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데요. 그 공급하심이 마치 멈춘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주님의 공급을 받고 살다가 이제 신의 물이 끊기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이 끊길 것 같은 때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롭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 그리고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좀 함께 느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7절에서 그리시네가가 마르게 되죠.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리시네가에서 그리시네가가 마르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길로 엘리야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함, 결핍이 생길 때 하나님은 새로운 공급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도 봤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다음 스텝, 다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낸 다음 계획은 사르밧에 있는 과부라는 지역인 과부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사르밧은 이방 땅이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유대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방 땅으로 보냈는데 이 이방 땅이 해필이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바알을 아주 심하게 섬기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고향 근처예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다라는 것,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과부였어요. 과부.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생계가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입니다. 가장 생활이 힘든, 누군가 돕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보낸 지역이 우리가 기대하면 좀 잘 사는 사람, 좀 부유하고 좀 덕망도 있고 좀 정치적으로 뭔가 좀 힘도 있고 이런 사람한테 보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안 보내고 과부에게 보냅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공급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여인이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를 섬길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뢰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힘들어도 믿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는 거죠.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다 억셉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뢰가 형성이 안 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 신뢰와 순종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가에서 그리시내가에서 물을 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준 까마귀를 통해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었던 그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냇가를 마르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이방 지역이라는 곳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엘리야가 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사실은 다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용기예요. 신뢰가 있으면 용기는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다른데요. 엘리야가 가뭄을 왜 선포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왕과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가뭄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 가뭄을 선포하게 하셔놓고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냐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도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을 성경과 우리 삶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랑 달라요. 거의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저는 지금 뭐 쭉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좀 많이 경험했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제 생각보다 항상 크고 놀랍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영국이라는 곳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영국에 오기 전까지는 내가 영국에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 20년이 넘도록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고 그 저를 보내실 때 사실은 영국에 가서 목회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지금 셰필드까지 와서 목회를 하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여정들은 저나 제 안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순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놓은 어떤 방안들을 먼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줄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보다는 1차적으로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큰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순종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교통의 줄기가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순종할 것을 계속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깁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가깝냐 가깝지 않느냐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좀 멀리, 하나님 믿긴 믿어요. 예배도 드리죠. 근데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에요. 별로 안 가까워요. 그런 경험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불순종하면 단절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한 번도 시돈에 가본 적도 없을 거예요. 사르밧이라는 이 지역, 바로 시돈 안에 있는 곳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당연히 아는 사람도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과부를 준비시켰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순종하면 가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다 자주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고 자주 물어봐요.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실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속에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크게 하고 열심히 불러도 내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찬양은 허공에 불렀던 노래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정말 턱없이 부족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갔어요. 거의 없었잖아요, 인포메이션이.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엘리야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가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예비했는지, 뭘 준비했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갈 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과부를 하나님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과부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과부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간당간당하는, 정말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고 끝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과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참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를 준비했을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 과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 떡 하나 아들과 먹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뭐라 그래요? 그거 너네 만들어 먹지 말고 그 떡 나한테 먼저 달라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아이의 턱을 쳐먹는 거죠. 정말 이 내용 그대로만 보면 엘리야는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에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마지막 떡까지 달라 그러니 얼마나 참 말로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요청은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요구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요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공급하십니다.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놓게 되는 거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에요. 그게 이 여인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에 사실은 결단,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걸 순종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예비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면 내가 들겠습니다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먼저 주세요. 먼저 나를 풍요롭게 하시면 내가 헌금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반대예요. 네가 드리면 내가 풍요롭게 채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14절에 엘리야가 말하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그 떡을 날개 갖고 오면. 사실 이것은 조건부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약속입니다. 이 여인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멈출 때까지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준 겁니다. 과부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떡을 만들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과부도 아들도 엘리야도 그 가뭄 내내 함께 먹고 풍요롭게 지냅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나에게만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게도 순종의 은혜는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이 순종하면 우리 셰필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의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마치 파이프와 같아요.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이 순종의 파이프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좀 없을 때, 부족할 때 인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내일을 위해서 뭔가 세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풍족하다고 더 많이 헌금하지 않습니다. 풍족하다고 더 많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쥐어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빈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과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도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면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좀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헌신하며 드릴 수 있을까?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못할 수 있어요.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통로예요.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내가 그렇게 느낄 때라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드리면 약속을 하나님이 실현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통로죠. 흐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은 드림이에요. 여러분 핵심교리를 하면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 제가 두 가지 단어로 정의를 해요. 거룩은 드림과 분리다라는 말을 써요. 드림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정성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그리고 분리, 죄와 분리되는 거죠. 죄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죄의 환경 속에 나를 자꾸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드릴 게 뭘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드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좀 한번 기도하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5절로 16절에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과부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거짓으로 약속하고 주지 않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풍족하게 채우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것이 과부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공급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공급이었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인 공급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말씀이 옛날 사르밧 과부, 옛날 엘리야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늘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주 믿음직한 그분은 틀림없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먹이셨고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에서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 공급하십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마찬가지예요. 필요도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과하게 채우면요, 그 과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세요. 그래야 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풍요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은 그렇게 자주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만큼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풍요로우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과부에게 매일매일 이제 떡을 만들어 먹을 만큼 채우셨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오늘 받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오늘 받은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들,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시간도 될 수 있어요. 내게 맡긴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뢰하고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과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실현하시고 공급과 채우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냐라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공급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공급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놀랍게 채우시는,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